요한복음 16장 23절 중간 내가 진실로 그러하는 부분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연달아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해서 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만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상황도 주시겠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제자들이 지금은 근심을 하지만 그 근심이 다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쁨이 되는 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들은 근심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의 기쁨이 풍만해주고 충만해주고 풍성해져서 영원한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기쁨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받아 누리게 되는가? 그러니까 왜 현실이 애통하고 곡하고 근심하는 상황인데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제일 오늘 읽은 본문의 제일 앞부분이죠. 23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현실이 근심이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근심이 기쁨이 되느냐? 제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이 무엇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 응답 때문에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이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그 무엇을 제자들이 기도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본문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뭐 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건강을 달라고 하는 건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이 없고 여하튼 제자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제 근심이 기쁨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맥 안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령 지금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이 말씀 내용이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면서 네 번째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신 건데 네 번째 설교는 주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십니다. 지금 세 번째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한 번, 두 번에 나왔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주님이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현실은 미움과 박해이지만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다시 또 말씀하시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죠. 너희가 출교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똑같이 성령님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통하고 곡할 것이다. 근심할 것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쭉 생각해 보면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근심이 기쁨이 된다. 이 내용은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성령님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 상황 속에서 왜 기뻐하게 되느냐? 기도를 해서 그런데, 응답을 받아서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당연히 성령님을 받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또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내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님을 주시고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 우리가 상황이 현실이 근심이지만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근심이 기쁨이 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근심이 기쁨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성도가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26절부터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26절을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제자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시고서 27절에 보면 중요한 설명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현실에다 적용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환난을 당했을 때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도록 주님의 재림하심을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환난을 당했을 때에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냥 큰 줄거리를 가지고 주제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지금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시고 안 계시잖아요. 성도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경을 혼자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현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현실이 있습니다. 성도가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환난과 역경을 만나면 성도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말씀 주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피할 길을 혹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환난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언제든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붙드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고 또 그렇게 살아서 이 땅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주님께도 칭찬듣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어떤 모양의 문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에 부당한 현실 혹은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만이 현실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상황과 현실도 우리들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고 이기는 주님께 칭찬 듣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